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일부터 미사일 31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31일부터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일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위장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최원자,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이 2일부터 미사일 31발 이상, 100여 발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먼저 이 포사격,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의 그 배경과 성격을 최 기자가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북한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그 30차례 이상 쐈는데요. 아마 올해가 그 북한 역사상 가장 많은 미사일을 그 쏜 그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이제 올해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의도를 두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장 큰 것은 대미,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도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상회담을 갖고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쏘지 않겠다, 이런 모라토리움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이듬해죠, 2019년 하노이에서 또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그 미국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이 정상회담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북한이 계속 지금 그 제재에 시달렸고 계속 경제난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이렇게 미북 간의 회담이 깨진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중단 선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한 4년 동안 이 모라토리움을 그럭저럭 지키다가 올 1월에 북한이 그 모라토리움 파기를 선언하고 3월에 그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사실상 행동으로 북한이 깨버린 거죠. 그리고 네. 그 이후로 계속 지금 거의 매달 그 미사일 또 포사격 이런 것을 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무력 시위, 압박의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미국이 제재를 안 풀면 우리는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또 핵실험을 하겠다, 미국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일종의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에 대한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전술 핵무기 사정권에 놓고 한국을 압박하고 그 겁을 주겠다, 이런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겠다, 이런 그 한 두세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런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고 하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별 그렇게 그 겁을 먹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한미 그 연합방위 태세, 또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맹, 이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바라는 대로 별 그 겁을 먹거나 뭐 굴복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제는 7차 핵실험입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움 선언한 것이 미사일 발사 이것만 그 모라토리움을 깬 것이 아니라 당초 했던 것이 이제 핵과 미사일 이것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을 파기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그 전문가들, 당국자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2일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러면 김영건 기자가 날짜별로 이 몇 차례 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0월 31일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2일 날이 이제 문제 날인데요. 북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한미 무력사용 기도시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전 6시쯤에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연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네 발을 발사했고요. 2시간여 뒤인 8시 51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다시 세 발을 발사합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북방 한계선 이남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오전 9시 12분쯤엔 함경북도 낙원, 정평, 심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또 평안남도 온전 화진이 또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총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1시 27분부터 55분까지는 또 동해,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 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고요. 오후 4시쯤과 5시쯤엔 선덕, 심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또 과일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을 추가로 발사합니다. 그리고 11월 3일 다음 날 오전 7시 40분쯤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발사했는데 이제 실패한 것으로 관측이 됐고요. 또 이날 오전 8시 39분경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역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 남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네, 처음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2일, 동해와 서해로 미사일 이제 25발을 쐈는데요. 이중한 발, 동해로 쏜 미사일 중에 한 발이, 북방 한계선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북방 한계선은, 남북 간의 일종의 해상 경계선이죠. 그래서 이 미사일이 NLL 이남 그 26km 지점에 그 낙하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이 과거에도 NLL 이남으로 공격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이죠. 연평도를 향해서 이제 그 포격을 가해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탄도 미사일을 남측 NLL 이남으로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붕괴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그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규탄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의 이 같은 잦은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2018년에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가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 6발을 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공중에다 대고 쏜 이것은 바로 이 미국과 한국의 이 연합 공군 훈련 이걸 염두에 둔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솔직히 다양한 목적, 의도가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이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스 스톰을 겨냥해서 또 반발해서 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죠.
예.
박정천 그 부위원장이 지난 2일에 한미 무력사용기도시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을 했고요. 이후 여러 차례 걸쳐서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포병 사격도 취속했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요. 그다음에 미얀 당국은 이에 대응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훈련도 하루 연장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박정천이 공개 담화를 통해서 연합훈련 연장을 거론하며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 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은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미한 정부 또 많은 전문가는 이제 적반하장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북한 정권이 먼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연쇄적인 도발을 해놓고 이에 대해 최대한 절제하면서 그 대응 훈련을 하는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핑계 삼고 명분 삼아서 자신들의 도발을 그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이곳 미국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또 3일 오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는데요. 실패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또 시도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3일 그 ICBM 화성 17형을 쐈는데요. 아시겠지만 화성 17형은 아마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 중에서 제일 큰그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이것이 그큰 미사일이기 때문에 단분리, 1단, 2단 이런 것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보니까 1단, 2단은 제대로 분리가 됐는데 마지막 탄두부, 그러니까 폭탄을 싣고 나르는 그 미사일 맨 꼭대기 있는 부분인데
네.
여기에 아마 그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탄두부가 힘을 받아서 멀리 날아가야 이제 이것이 성공을 하는 건데 아마 그 탄두부에 문제가 생겨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결국 그 동해상에 그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북한이 그러면 그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북한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그 ICBM이 그 실패한 만큼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체면이 상당히 그 손상이 됐다 이렇게 그볼수 있고요.
예.
그런 만큼에 북한 당국이 일단 그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고친 다음에 다시 ICBM을 쏠수 있다. 요것이 하나의 그 선택이고요. 또 다른 것은 북한이 이미 그 핵실험 준비를 다 맞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CBM은 그냥 관두고 바로 핵실험으로 가서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북한이 그 어떻게 어느 쪽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또뭐 ICBM을 수리해서 제대로 발사하고 이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북한 당국이 요번에 일종의 그 막판 변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여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이번에는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한국군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실제로 대응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2일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총 10발을 먼저 발사하자 한국군은 당일에 전군 경계태세를 격상했습니다. 이어서 오전 11시 10분쯤부터 공군 F-15K, KF-16이 슬램 ER 공대지 미사일 2발과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 1발을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북 공해상에 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에 이렇게 정밀 사격을 가한 것이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스톰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국민 애도 기간 중인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도 이 압사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기간에 이 미사일 발사, 그게 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인지.
네,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그 현재의 그 남북관계 현주소 분위기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저희 그 VOA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은 국민 애도 기간입니다. 지난 10월 29일이죠. 서울 이태원에서 여러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압사 사고가 발생돼서 젊은 그 10대 20대 청년을 위주로 해서 150여 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상당히 이 기간을 국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한국민 전체가 일종의 슬픔에 잠겨 있다. 이런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이번 압사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도 일제히 이 같은 압사 사건에 조의를 표하고 애도를 표하는 그런 전보도 보내고 이 같은 성명도 발표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애도 조율을 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애도 기간에도 미사일, 대포 이런 것을 그냥 무더기로 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소 북한이 얘기했던 우리 민족끼리 된게 있습니다. 한민족이 잘해서 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민족끼리인데 이런 것이 역시 거짓말이 아니냐. 한국이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데 여기다 대고 그 미사일을 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게 있고요. 또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이 같은 점을 지적해서 국가 애도 기간에 북한의 도발이 한데 대해서 분노를 표한다. 이렇게 공적 사적으로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여기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its reckless decision to fire a missile below the.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한국과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느냐 여부인데요. 이걸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예고는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1차,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천명한 이후에 이런 노선은 뭐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핵 선제 공격이 자신들의 정책이라 뭐 이렇게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기술, 전술핵을 위해 기술적으로 핵실험은 뭐 필수 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아울러서 김정은은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한국 방어 공약에 대한 미국의 셈법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미한 동맹의 균열을 깨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인데요. 이제 관건은 언제 핵실험을 하느냐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렸듯이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 끌기를 극대화하고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또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 8일이죠. 이날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 직전에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 중간선거 11월 8일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뭐 그렇게 될까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국정원이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은 나름대로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할 적에 시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서 민주당이 질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이제 근거해서 이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종의 그 예측 전망을 한 건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한 핵실험하고 미국 중간선거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안 하든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오히려 그 미국의 뭐 기름, 휘발유 가격과 관련이 있으면 있지 북한의 핵실험과는 별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김영근 기자 얘기가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 이걸 할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정반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 한국, 일본의 동맹관계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결속이 강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아마 북한을 압박하려 할 거고 중국도 어느 정도 여기에 가세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북한이 다 극복할 그 대비책이 있고 그렇다면은 뭐 핵실험을 하겠지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당국자 또 전문가들이 의견이 갈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건 역시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자, 이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미사일 한 발을 쏘는데 최소 100만 달러는 들어간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조달을 하게 됩니까?
네, 불법 활동이죠. 북한 정권이 현재 유엔 안보리 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주요 무역이 막혔고 또 김정은의 셀프 제재 즉 국경 봉쇄 장기화로 정상 교육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 또 무기 밀매 그리고 또 여러 제재를 회피해서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팔고 있고 아직도 중국, 러시아 등에 남아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 전문가 패널의 분석입니다. 또 미 중앙정보국 CIA 팩트북을 보면 북한 정권이 과거 외교 인력 등을 동원해서 마약까지 팔았다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바로 국민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귀한 국가 재원을 인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김정은 정권은 그 주민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최근에 이제 대북 소식 등들에 의하면 각종 구실을 붙여서 오히려 인민들로부터 돈을 더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저희 VOA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자국민, 즉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또 불법 핵무기와 탄도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유럽연합은 북한 지도부가 주민의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데 재원을 전용하는 상황을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 GDP의 20-30%, 그러니까 숨겨진 것까지 합하면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 50% 이상을 이 국방비에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무기 개발, 군사비에 지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GDP의 한 3-5%, 한국은 2.6%, 유럽은 1.6%에 불과합니다. 근데 북한이 지난 며칠 사이에 쏜 미사일이 최소한 이제 33발이거든요. 이것을 국제 곡물 시장과 좀 비교해 봤더니 지난 1일 국제 곡물 시장에서 태국 베트남산 쌀이 톤당 평균 한 $43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무기 시장에서 북한이 최근 자주 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그 이스칸데르 러시아산 미사일이 이 모델에 따라서 한 100만에서 300만 달러 하거든요. 네. 이를 감안하면은 이 적어도 33발을 쐈으니까 쌀 수십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물론 뭐 북한은 다른 나라처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수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인민은 과거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큰 경제난에 봉착해 있는데 국가 지도자는 북한을 침공할 의도조차 없는 미국과 한국의 위협을 구실로 해서 오롯이 자신의 정권 유지 또 주민 통제를 위해서 무기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이제 유엔 결의안 등을 통해서 더 거세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31일부터 시작된 미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미국과 한국이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 공군 훈련인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런 훈련이 있었습니까?
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이제 미국과 한국 공군이 그 연례적으로 하는 훈련인데요.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군은 연합군 체제이기 때문에 공군, 또 육군도 같이 훈련을 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은 2018년에는 여러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북한도 이유가 있어서 한국 공군이 그 단독 훈련으로 조그맣게 했지만 이번에 다시 그 비질런트 스톰 그 이름도 부활이 됐고 훈련 규모도 한결 대규모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훈련에 총 240여 대의 군용기가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미군 측에서는 어떤 전투기가 참여합니까?
네,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미군의 F-35B 전투기를 비롯해서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또 U-2 예. 고공 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북한군이 두려워하는 다양한 공중전력 100여 대를 동원했습니다. F-35B는 이제 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서 지상기지뿐만이 아니라 지상은 물론이고 항공모함, 또 강습 상륙함 등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만큼 유사시 다양한 환경에서 출격할 수 있는 전천후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전력 출격 횟수는 총 1,600여 소디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하루도 연장됐기 때문에 출격 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태평양 공군은 이번 훈련의 비행 횟수가 역대 미한연합훈련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한편 북한 군부의 실세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담화를 내고 미한연합공중훈련이 침략적인 군사훈련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신빙성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 군부의 실세인 그 박천 정부 위원장이 이제 여러 담화를 내고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하는 훈련이 침략적 도발적 군사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군대가 있으면 훈련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안 하는 군대는 마치 그 시험 안 보는 학생과 같다 이런 얘기고요. 또 군사훈련이 그 도발적 침략적 훈련이라면 북한 인민군도 훈련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박정천 그 부위원장 이런 얘기가 이중 기준이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정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런 주장을 피는 것은 아마 북한이 뭔가 그 미사일이든 대포든 자꾸 지금 그 도발을 하는데 이 같은 도발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그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런 담화를 낸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과 미국 공군은 북한 도발이 계속되자 공중훈련 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앞서 잠시 전해드린 대로 이제 미국과 한국의 공군이 그 4일 끝낼 예정이었던 연합공중훈련을 그러니까 5일까지 하루 더 연장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열린 54차 미연 안보협의회의 SCM 참석 후 브리핑에서 이 훈련 자체는 매년 해오던 것이다. 또 이번에 좀 더 규모를 키운 것이고 대통령 지침이 아닌 본인이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요청해서 하루 더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연합훈련이 그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또 조건 없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거듭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거의 안하무인격으로 대화를 시용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상 제재를 풀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강경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3일 워싱턴 펜타곤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뭐 당연히 북한 도발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 그 도발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한 안보협의회는 그 미국과 한국의 이제 최고 국방 책임자가 만나서 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이제 최고 위급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의 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한국의 이종석 국방장관이 3일 그 워싱턴 펜타곤에서 만나서 북한의 도발, 미사일, 핵 문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 국방장관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합의를 했는데요. 북한의 이제 도발이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 자산 그러니까 항공모함 또는 전략 폭격기 이런 것을 자주 또 강화해서 배치하자. 그래서 거의 그 상시 배치하는 효과를 내자 이런 것에 합의를 봤고요. 또 하나는 북한 위협에 대처해서 억제 전략을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훈련, 연습 이런 것을 좀 자주 하자 이런 것도 그 합의를 했고요. 또한 확장 억제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공격 이런 것에 대비해서 미국과 한국이 대비하는 그런 훈련인데 이 같은 것을 그 의사결정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에 한국이 좀 더 과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참여하자 이런 것도 합의를 봤습니다. 또 회의를 마치고 오스틴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도 그 분명한 경고를 했는데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서 전술핵은 물론이고 어떠한 핵공격을 할 경우 용납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만일 이를 어기고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올해 내내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서 도발을 했는데요.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해서 과연 뭐 어떤 성과를 낸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는 무기 성능의 개선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합니다. 앞서서 지난 3일에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뭐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무기는 이제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 이제 성능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무기 성능 개선에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것을 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무슨 성과가 있냐고 이제 전문가들이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세의 위협 선전을 빌미로 내부 결속, 뭐 체제 공고화를 하는 데는 뭐 다소 성과가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북한의 고립화 또 왕따가 더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또 도발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앞서 최 기자가 설명해 드렸듯이 미한일 이 삼국 협력과 공조는 더 훨씬 더 강화됐거든요.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공개적으로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더 악화되고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그 77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또 대량살상무기 폐기 등을 촉구한 결의안 61호가 지난 월요일에 통과가 됐는데요. 결의안 찬성국이 140여 개 나라에 달합니다. 반대는 6개 나라에 그쳤죠. 또 네. 제3위원회에 다시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역시 공동제안국 코스폰서의 46개 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제 표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 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북한 도발을 보면 해군력도 아니고 공군력도 아니고 오로지 미사일만 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 혹 그만큼 재래식 전력이 노후돼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주로 하는 지금 도발이 미사일 그 도발 그것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 역시 그 육군 해군 공군의 그 재래식 무기 이것이 노후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재래식 전력이 그 숫자만은 놓고 보면 상당합니다. 병력이 예. 130만, 탱크가 4,300대, 야포만 그 8,000문. 더군다나 그 군용기도 한 800대 정도 되어서 숫자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굉장히 그동안 그 새로 만들거나 그 보충을 안 해줘서 굉장히 낡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이 갖고 있는 최신 전투기가 미그 29인데 이것이 1980년대 만든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네. 40년이나 된 전투기고요. 요번에도 북한이 그 몇 번 그 전투기를 띄웠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이 나온 전투기들은 전부 다 그 스텔스 전투기 눈에 안 보이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F-35 이런 거고요. 또 네.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 전투기도 있고 F-15, F-16 최신의 전투기들이 많은데 북한은 거의 40년 이상 묵은 전투기들이기 때문에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 살펴보죠. 미국 백악관은 2일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중동 국가로 향하는 것으로 위장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두 달 전에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 뉴스인데요. 미국이 지난 9월에 밝힌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러시아가 북한에게 그 로켓과 그 포탄 수백만 발 구매 의사를 타진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이걸 예. 밝혔고 저희 부위에도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러자 그로부터 한 2, 3주 지나고 나서 북한의 그 국방성 그 장비총국에서 그 담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 그리고 미국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보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 백악관에서 다시 이것을 밝힌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비밀리에 그 중동 아프리카 쪽으로 그 행선지를 위장을 해서 러시아의 포탄 이런 것을 그 위장 비밀리에 제공하려 한다 이런 걸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9월에 러시아가 그 포탄 제공을 요청한 것이 틀림없고 북한은 담화를 내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것을 가리느라고 일종의 거짓말 발표를 하고 몰래 그 배에다가 아마 포탄이나 로켓탄을 싣고 중동 또는 아프리카로 가는 것을 위장을 해서 러시아에게 이걸 제공하려는 그런 것을 그 움직임을 보였고 미국이 아마 그 정보당국이 이를 다시 파악을 해서 이를 공개한 것으로 지금 그 추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2년 8개월 동안 중단된 북한 러시아 간 철도 화물 운송이 재개됐다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북한이 말 30마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2년 8개월 만에 재개된 그 화물 안에 좀 쌀이나 곡물이 좀 많이 들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 30마리가 이제 들어있다는지 보도는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이 30마리를 실은 화물열차가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에서 접경지인 북한 라선 두만강역으로 향했다는 내용입니다. 북한행 화물열차에 실린 말들은 러시아산 오를로 부종인데요. 이 말은 그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9년 백두산에 오를 때 탔던 그 백마 일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이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19년까지 최소한 이 138마리의 러시안 말을 북한으로 가져왔습니다. 핵미사일 시험으로 유엔안보리의 고강도 제재를 받는 와중에도 이제 이런 값비싼 말의 수입은 멈추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게다가 유엔은 이제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영양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지도자는 이제 겉으로는 인민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헌신하고 있다고 선전을 하는데 이런 선전선동을 위한 수단이자 김 씨 가족이 즐길 목적으로 이 값비싼 말을 러시아에서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게 러시아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제 흥미로운 건 이런 백마를 타고 지도자를 선전하는 원조가 바로 이 그 원조 중에 하나가 바로 옛 일본 제국주의 천황이었습니다. 그 쇼와 천황이 군복을 차려입고 백마에 올라탄 모습은 그 대전기 일본 제국의 프로파간다로 자주 사용이 됐었는데
예.
김 씨 가족은 이제 그 교과서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그 일본 제국주의가 써먹던 그 프로파간다를 그대로 본받아서 구사하고 있다고 그 한국 동서대학의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 등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악과디가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교과서에서 이 지주놈들이 소장농을 등쳐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부가 그 지주의 역할을 하면서 가난한 인민들로부터 돈을 자꾸 이제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 이제 또 겉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그 보수 세력이 이제 그런 지주의 역할을 했다고 비판을 하지만 정작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북한 김정은 그 지도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율배반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도 탈북 고위 관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미국과 한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내용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을 위장해서 공급한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건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여행시 이번 주에는 얼마 전에 열린 미국 여성 관련 특별한 행사를 소개합니다. 여성의 군복무를 기념하는 국립여군기념관이 올해로 설립 25주년을 맞았는데요. 국립여군기념관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설립됐고 미국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최고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 1948년 미 의회가 미국 여성의 입대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여성의 합법적인 군복무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미국 여성은 이보다 훨씬 앞선 남북전쟁 때부터 간호사나 정보원으로 일하거나 심지어 남성으로 위장해 복무했고요.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수만 명이 이미 복무했는데요. 이 같은 미국 여군의 희생정신과 공헌을 알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국립여군기념관입니다. 미동부 버지니아주 알랭턴 국립묘지 입구에 있는 여군기념관은 알랭턴 국립묘지의 장식물처럼 보여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립묘지와 같은 곳에 있지만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군기념관은 미국 독립전쟁 이후 나라를 위해 싸운 300만 여성의 복무를 기록한 유일한 역사적 공간으로 평가되는데요. 교육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 군인 이야기, 그리고 유물 컬렉션, 모든 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군 기념관 구조는 실외와 실내로 나뉩니다. 커다란 기둥과 여러 개의 돔형 문으로 이루어진 기념비 앞에는 둥그런 연못이 마련됐습니다. 실내 공간은 박물관으로 꾸며졌는데요. 박물관은 1층과 2층 구조로 총 18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박물관 내 전시물을 통해 남북전쟁에서부터 시작된 여성의 군 참여 기록과 미 여군 내 인종과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 등 현재까지 일어난 변화무쌍한 미국 여군의 역사를 살피며 주요 인물에 관해 배우게 됩니다. 전시 공간 뒤는 약 200석 규모의 극장과 교육관, 명예의 방, 여군 입대 등록 자료실과 기념품 매장 등으로 채워졌고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알링턴 국립묘지 주변 전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올해는 여군기념관 설립 25주년이 되는 해로 여러 특별한 행사가 치러졌는데요. 미군 유방암 생존자 전시와 링컨 기념관과 여군 기념관 사이를 잇는 촛불 추모 행사, 화환 봉헌식과 창립 기념식 등으로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15일 열렸던 창립 25주년 기념식에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데니스 맥도너 보훈장관을 포함해 여군 현역 장교들과 수많은 여성 퇴역군인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그럼 미 여군 기념관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More importantly, thank you for your service in uniform and your leadership.
첫 연사로 나선 인물은 미 보훈부 데니스 맥도너 장관입니다.
Women veterans' courageous service and enormous sacrifices for the.
맥도너 장관은 여성 재향 군인들의 용감한 봉사와 자유를 위한 엄청난 희생이 오늘 아침 우리를 비춰주는 태양처럼 빛난다고 말했는데요. 여군 기념관은 군 복무 중에도 또 군복을 벗고 난 후에도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며 한 여군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Lieutenant Colonel Patricia Jackson Kelly was born in the very small town of Bayboro, North Carolina.
패트리샤 잭슨 켈리 중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바바라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간호조무사였죠. 켈리 중령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비군 간호장교로 26년 동안 복무했고 이후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지역 보훈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여성 재향 군인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10여 분간 이어진 맥도너 장관의 연설 후 미 여군, 미국의 강함이란 제목의 노래가 연주됐고 이어 여성의 목소리, Voices of the Women의 주인공으로 퇴역 여군과 현역 여군들이 한 명씩 호명됐는데요. 제복을 입고 연단에 오른 3명의 퇴역 군인과 3명의 현역 군인은 자신의 경험과 여군으로서 자부심에 관해 연설에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세이디 체임버스 선임 상사는 공군이었던 아버지, 해군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22년간 공군으로 복무했는데요. 삶을 빼곡히 채운 여군으로 사는 삶을 소개했습니다. 체인버스 선임 상사는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와 영국 등지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죠. 그는 수많은 공로상과 훈장을 받는 영예를 누렸다고 소개됐습니다. 여군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6명의 여성이 연설을 마친 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오스틴 장관 역시 역사의 길이 남을 여군 소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으로는 처음 우주비행을 지휘한 최초의 여성 해병이 된 니콜 맨 대령, 육군 장교 크리스틴 워머스, 당일 오스틴 장관과 함께 참석한 최초의 여성 국방부 부장관인 캐슬린 힉스 등 여군 최고의 리더들을 소개했습니다.
Our military needs the best warfighters in every domain, from the seas to cyberspace. We need the best combat credible force and the best leaders who are ready to win across the full spectrum of conflict. So if we were to limit those jobs to just men, who, by the way, represent less than half of the U.S. population,
우리 군대는 바다에서 사이버 공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전투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군대와 모든 경쟁 영역에서 승리할 준비가 된 최고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미국 인구의 절반 미만인 남성으로만 제한한다면 늘 최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보유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모든 국민의 힘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군이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에서 성희롱과 성폭행을 근절하고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국립여군기념관은 여군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는 오스틴 장관. 오스틴 장관은 연설을 마치며 종을 울렸는데요. 1944년 당시 이 종은 스파로 더 잘 알려진 해안경비대 여성 예비군 부대의 이름을 딴 배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여군들을 기려온 이 종이 앞으로 또 25년 동안 이 특별한 기념관에서 추모와 성찰을 위해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나아가 모든 군인의 용기에 감사하는 국가의 마음이 영원히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여군 기념관 설립 25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은 올해 92살 백발의 한 작고 마른 영웅, 퇴역군인 윌마 보트 준장입니다. 미 국립여군 기념관은 1986년 11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미 하원과 상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여군 기념관 설립 법안에 서명해 세워지게 됐는데요. 이를 이끈 것이 여군 기념관 재단입니다. 윌마 보트 준장은 이 재단의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회 회장으로 이 법안을 가능하게 만든 인물이죠. 이 보트 준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훈장을 받은 여군 중 한 명으로 국방, 공군 공로 훈장, 베트남 종군 기장을 포함해 수많은 훈장과 영예를 받았는데요. 합동 공로 부대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의 명성에 따라 여군 기념관 설립을 위한 2천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캠페인을 이끌게 했습니다. 행사 참석한 보트 준장은 보청기에 의존해 일일이 사람들과 인사하며 기념사진 요청에도 응했습니다.
Couldn't figure out anything else to do.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I retired at 22 years of service.
이 보트 준장은 VOA에 22년 복무 후 퇴역했는데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 기념관 설립을 생각하게 됐다며 이것이 자신이 해야만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람들을 모아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10월 18일 기념관 제막식에는 4만여 명이 운집할 만큼 대규모 행사였는데요. 이후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은 설립 기념 행사는 미 전역에 흩어진 퇴역 군인과 현역 군인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군이라는 이유 하나로 처음 만난 사람도 낯설지 않은 듯한데요.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와 ROTC 출신 두 여성은 이날 처음 만났는데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 복무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I'm retired Army, retired Lieutenant Colonel. And I...
제 이름은 월펠이고요. 퇴역 육군 중령이고 22년 동안 군사 정보부에서 복무했습니다.
I'm Sue Fulton and I got out of the Army as a captain, but I served in the Signal Corps. I graduated.
저는 수 풀턴입니다. 저는 대위로 제대했지만 군단에서 복무했습니다. 저는 1980년에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우리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중대 지휘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독일에 있었고 나는 중대를 이끌었죠.
수 풀턴 씨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2차 세계대전에 나간 현재 100세가 넘은 퇴역군인을 만났다면서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보투 준장과 다른 여러 명의 여군 노장을 보면서 정말 이런 역사가 영감을 준다고 감탄했습니다. 벽에 붙은 여군들의 사진을 봤는지를 물어보며 봉사한 여성들이 처음으로 레인저 스쿨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레인저 스쿨은 육군 특수부대 양성소로 훈련 과정이 혹독하기로 유명하죠. 오하이오에서 딸과 함께 기념관을 찾은 40대 흑인 여성은 17살에 입대해 11년간 복무했다며 자신이 복무했던 군대에서 아들이 훈련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s in 11 years. So I was active duty for 6 years and then I went to the National Guard for 5. So 11 years total.
저는 6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고 5년 동안 방위군에 갔습니다. 그래서 총 11년.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그게 삶의 방식이죠. 일단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함께 온 15세 딸은 자신은 겁이 많아 군 복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면서도 좀 더 크면 어떨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I don't know. I'm too scared. I don't want to die. I've always had a fear of dying. I don't know. Maybe when I'm older.
이날 기념식 진행을 맡은 여군 기념관 재단의 필리스 윌슨 현 회장은 기념관은 과거와 현재 여성의 얘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모든 여군이 살아있는 기념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뿐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여성들의 얘기를 전하고 있다며 여군 한 명 한 명의 의미를 둔 겁니다.
Yeah. But the memorial is just this beautiful place to tell these stories of women past and present. Well, it's called a memorial.
윌슨 회장은 자신은 군에서 37년간 복무했지만 이 기념관 회장을 맡으며 더 많은 것을 배운다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미 여군의 역사와 이들의 이야기를 배워가기를 희망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미 국립 여군 기념관 설립 25주년 기념식 행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llo.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money,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어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확천금을 벌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again.
Do you agree that people everywhere dream about having lots of money?
No, I already have all the money.
I know, I do.
There is only one way to make money hand over fist.
Lottery?
Yes, winning the lottery is a windfall. A few years ago, my friend David won the lottery. It changed his life.
일확천금을 벌다, make money hand over fist. 갑자기 큰 돈을 벌다, make money hand over fist.
Making money hand over fist means to make a lot of money quickly. This term relates to the practice of climbing a rope hand over hand. This soon became known as hand over fist.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손을 기억하시면 이 표현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밧줄을 잡은 손은 주먹을 쥐는 모습이죠. 밧줄 대신 돈을 쥐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갑자기 큰 돈을 번다라는 표현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손으로 돈을 한 움큼 쥐고 오른손으로 또 한 움큼 쥐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갑자기 큰 돈을 벌다, make money hand over fist.
Winning the lottery is a windfall.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뜻밖의 횡재입니다. Windfall, 횡재라는 뜻입니다.
Windfall is an apple or other fruit blown down from a tree by the wind.
Windfall은 나무에 매달려 있던 사과나 과일 같은 것이 바람에 날려 내 앞에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Windfall is an unexpected good fortune, typically one that involves receiving a large amount of money.
Windfall은 갑자기 얻게 된 소득, 그러니까 뜻밖의 돈벼락을 말합니다. So, tell me more about David who won the lottery.
David did not have a rich family. He was not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Instead, he was always hard up for cash. He did not have much money, and the money he did earn was chicken feed, very little.
여기서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이 표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표현입니다. 옛날에 부자들이 주로 은으로 된 식기를 사용한 데서 나온 표현입니다. 또 hard up, 궁하다라는 말은 he was always hard up for cash. 그는 항상 현금이 궁했습니다. 돈이 궁하다, hard up for cash. 아이디어가 궁하다, hard up for ideas. 친구가 궁하다, hard up for friends. 어떤 것이 궁하다라는 표현, hard up을 사용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대화에서는 he was always hard up for cash. 그는 항상 현금이 궁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죠.
The money he did earn was chicken feed.
그가 버는 돈은 chicken feed, 닭모이였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벌었다는 말입니다. 푼돈, 얼마 안 되는 돈, 껌값을 chicken fee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는 푼돈을 받고 일한다는 표현, chicken feed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I am working for chicken feed. I am working for very little money.
같은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I am working for peanuts. I am working for a small amount of money.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오늘은 일확천금을 벌다, make money hand over fist. 푼돈을 받고 일한다, I'm working for chicken feed. I'm working for very little money. I'm working for peanuts.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